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 어려우니라.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겠나이까? 오늘 부자 청년 관원 이야기는 우리 크리스천들이 가장 잘 아는 이야기 가운데 하나입니다. 삼복음서 모두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에 다닌 성도들은 특별히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 이야기를 가지고 지난 8년 동안 이미 3차례나 설교한 바가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설교의 초점이 다 달랐습니다. 오늘 부자 청년 관원 이야기는 우리가 가장 잘 아는 이야기 가운데 하나이면서 동시에 가장 듣기 어려운 말씀 가운데 하나입니다. 우리 가운데 부와 명예와 젊음을 다 갖춘 사람은 드물지만 우리도 모두 영생을 찾아서 주님께 나아왔고 우리도 나름대로 중요한 계명은 다 지키고 있다고 믿고 있고 우리도 예수님이 같은 요구를 하시면 근심하며 돌아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 어려우니라 하는 주님 말씀은 오늘날도 많은 크리스천들을 당혹스럽게 만들고 근심하게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날 많은 크리스천들도 당시 유대인들과 같이 부는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하나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네 소유를 다 팔아 주고 나를 따르라 하는 말씀은 100% 실천 불가능한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주님 말씀은 나도 천국에 들어가기 어렵다 하는 말씀으로 들리기 때문입니다. 아니 세상의 거의 모든 크리스천이 천국에 들어가기 어렵다 하는 말씀으로 들리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들도 제자들과 같이 반문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우리가 자신에게 할 수 있는 가장 중차대한 질문 가운데 하나입니다. 복음서를 정독해보면 오늘 주님 말씀과 같은 어려운 말씀들이 부지기수로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정독해보지 않았기에 이런 말씀이 많다는 것을 알지 못하고 지내는 크리스천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 수많은 말씀 가운데 일부만 제가 인용해 드립니다. 가만히 깨끗한 양심으로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라. 원수를 사랑하라.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얻으리라. 누가 내 모친이며 내 동생들이냐?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자매요 모친이니라.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적은 자 하나를 실족해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을 그 목에 달리우고 깊은 바다에 빠뜨리우는 것이 나으니라. 세리와 창기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리라. 주린 자, 목마른 자, 헐벗은 자, 나그네 된 자, 병든 자, 갇힌 자 이런 자들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바로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 저희는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리라.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자매와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도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저희 죽은 자들은 죽은 자들로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쫓으라. 복음서를 한 번이라도 맑은 정신으로 진지하게 읽었다면 우리는 모두 오늘 예수님 제자들과 같은 질문을 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누가 구원을 얻으리까? 그리고 이 질문에 대한 성경적인 답이 무엇인지 찾아봐야 합니다. 특별히 주님이 하신 대답,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느니라 하는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 알아보아야 합니다. 최소한 나름대로 입장을 정리하고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마음이 찜찜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의 영생이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까지 주님의 어려운 말씀들을 들을 때마다 어떤 입장을 취해 오셨습니까? 여러분이 취한 입장, 그 해석에 만족하고 계십니까? 그래서 마음이 평안하십니까? 저는 오늘 예수님의 어려운 말씀들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에 관해서 지금까지 알려진 주요 입장들을 함께 개관해 보고 성경적인 입장은 어떤 것인지 알아봄으로써 우리 모두 부자 청년 관원과 같이 근심하며 돌아가지 않고 주님을 끝까지 쫓음으로 지상에서도 천국의 삶을 누리고 나중에 영생을 취하기를 원합니다.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어려운 말씀들, 지키기 힘든 말씀들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가? 이 질문에 대한 천주교의 해석은 단순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말씀을 두 그룹으로 분류하는 것이었습니다. 모든 크리스천들에게 예외적으로 요구하시는 말씀이 한 그룹 있고 특별히 헌신된 소수 사람들에게 권면하시는 말씀이 또 한 그룹 있다고 말하는 겁니다. 첫 번째 그룹의 말씀은 평신도들에게 적용되고 두 번째 그룹의 말씀은 성직자들에게 적용된다고 말하는 겁니다. 많은 사람을 마음을 편안하게 해줍니다. 왜? 나는 성직자가 아니니까. 나는 선교사가 아니니까. 개신교에서도 같은 입장을 취하는 사람들이 수도 없이 많이 있습니다. 중생한 모든 사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고 성령 세례를 받은 소수 사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따로 있다. 예수님을 구원자, 세이비어로 아는 사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고 주로도, 로드로도 고백하는 사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따로 있다. 그리스도를 그저 마음에 영접한 사람과 마음 중심에 좌정시키고 사는 사람들, 그 두 사람들에게 요구하시는 윤리 기준이 다르다고 말하는 겁니다. 크리스천 가운데는 아직도 육적인 크리스천이 있고 승리하는 크리스천이 있다고 말하는 겁니다. 오늘날 크리스천들 가운데 절대 다수는 이 이분법 해석을 받아들이고 믿습니다. 그리고 마음 평강 가운데 삽니다. 그런가 하면 캐톨릭과 정반대되는 입장을 취하는 크리스천들이 소수 있습니다. 유토피아, 이상향을 추구하는 이들은 어려운 말씀을 포함해서 예수님의 모든 가르침은 모든 크리스천들에게 하신 명령이라고 믿습니다. 따라서 누구나 모두 지켜야 한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통해서 지상 천국, 지상 낙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 명령을 주셨다고 믿습니다. 이들은 특별히 예수님의 무저항주의를 강조해서 싸우기를 거부하고 군 입대조차 거부합니다. 판단하기를 거부하고 형제를 법정 소송으로 데려가기를 거부합니다. 그리고 맹세하기를 거부합니다. 오늘날의 소수 교단은 이 입장을 취합니다. 그런가 하면 루터 교회도 주님의 모든 가르침은 모든 크리스천들에게 하신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윤리적으로 완벽한 삶 살 것을 요구하신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이상주의자들과는 달리 계명을 주신 목적이 다르다고 믿습니다. 특별히 주님의 어려운 말씀은 우리가 지키게 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로 달려가게 하기 위한 것이라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들 가운데 하나님의 계명을 다 지킬 수 있는 사람은 하나도 없기 때문에 지키려고 하면 할수록 더 죄책감에 사로잡히고 절망감에 빠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의 윤리적인 가르침은 개개인의 의의를 이루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엎드리고 주님을 믿게 하기 위한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가 하면 슈바이처 박사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다르게 해석했습니다. 예수님이 가르치신 윤리는 곧 임할 역사의 종말 직전 시대에 적용되는 임시 특별 윤리라고 믿었습니다. 예수님이 악에게 저항하지 말라고 하시고 형제를 법정으로 끌고 가지 말라고 하시고 결혼할 생각까지도 안 하는 것이 더 낫다고 말씀하신 이유는 곧 종말이 올 것을 믿으셨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말씀하신 종말은 곧 오지 않았고 슈바이처가 살아있었던 1900년대 초반까지도 오지 않았기에 예수님의 그 윤리에 대한 가르침은 틀렸다, 유효하지 않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실천하신 초월적인 사랑과 자기 희생의 삶은 슈바이처에게 가장 중요한 귀감이 되었습니다. 슈바이처는 위대한 인간이었지만 크리스천은 아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한 자유주의 신학자들의 해석은 또 다릅니다. 이들은 구약의 대부분의 법들은 폐지되었다고 믿습니다. 폐지되지 않은 법과 명령들도 예수님 가르침의 초점이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가르침의 초점은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이 되느냐 하는 것에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행위가 아니라 존재가 중요하기 때문에 옳은 행동보다 사랑하는 마음이 중요하다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 행동이 다 옳을 사람은 하나도 없기 때문에 우리 마음만 주님에게 가 있으면 된다. 오늘날 수많은 크리스천들이 이것이 진리라고 믿고 이것을 붙들고 위로를 받고 살아갑니다. 캐톨릭의 이분법을 믿든지 아니면 자유주의 신학자들의 이 내적인 태도, 이것이 중요하다 하는 것을 믿든지 둘 중에 하나를 믿습니다. 절대 다수의 크리스천들이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캐톨릭의 해석과 유토피안들의 해석과 루터교의 해석과 슈바이처의 해석과 또 자유주의 신학자들의 해석 가운데 어떤 해석이 더 설득력 있게 들리십니까? 물론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궁극적으로 중요한 것은 특정 교단이나 어떤 위대한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는가가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 볼 때 옳고 균형이 있는 해석이 어떤 해석인가 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예수님 가르침에 대한 캐톨릭의 입장은 100% 근거가 없다 하는 것 즉시 판명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이분법 제자들을 가르치신 지역이 없기 때문에 사복음서 어디를 들여다보아도 성직자가 될 자는 이러한 율법을 지키고 평신도는 이러한 율법을 지킬지니라 하는 말씀이 없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주님이 가르치신 제자도는 모든 제자 지망생에게 적용된다는 것을 강조하는 말씀은 수도 없이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예외가 없다고 합니다. 누구든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자매와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니라. 여기서도 누구든지라고 합니다. 캐톨릭의 해석은 100% 인간적인 해석입니다.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1장에서 경고한 하나님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않고 인간을 기쁘게 하는 해석입니다. 유토피안들의 해석도 온전치 못합니다. 성경을 부분적으로 보고 따라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는 해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믿는 자들의 삶에서 정부의 역할을 부인하시지 않았습니다. 무시하라, 정부를 무시하라고 하시지 않았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12장을 보면 예수님은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심으로써 아무리 악한 정부라도 그 권위에 순종하라고 하셨습니다. 물론 로마서 13장을 통해서는 더 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의 모든 권세는 하나님에게서 온 권세니라. 그리고 세상의 모든 악한 권세자까지도 하나님께서 너희의 선을 위해서 보내신 천사와 같은 자들이니라 말씀합니다. 우리 갈고 닦으시기 위해서 우리를 치시는 자라고 말씀합니다. 유토피안들의 문제는 하나님에 대한 열심은 대단했지만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부족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사용하신 수많은 수사학적 표현들, 특별히 과장법들을 문자 그대로 해석하는 오류를 범했습니다. 또한 악한 자들을 대적하지 말라 하는 명령과 누구든지 내 오른뺨을 때리면 왼뺨을 대라 하는 명령을 문맥에 상관없이 적용하려고 했습니다. 주님은 비둘기같이 순결하라고 말씀하시지만 동시에 뱀과 같이 지혜로우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균형 있게 보지 못하고 균형 있게 실천하지 못한 겁니다. 루터교의 해석은 부분적으로 옳습니다. 율법의 기능 가운데 하나는 우리로 하여금 죄를 깨닫게 하고 죄의 싹은 사망인 것을 보게 하고 따라서 그리스도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달려가게 하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율법의 기능은 그것만으로 그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율법을 주셨는가? 하나님 나라의 윤리적인 삶, 도덕적인 삶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그걸 주셨습니다. 더 중요하게는 주님의 어려운 말씀들은 한결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이미 체험한 자들에게, 주님을 따르는 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었다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산상수훈 마태복음 5장 3절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런데 1절, 2절을 보시면은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이것은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라라는 것을 분명히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라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다. 슈바이처의 해석도 설득력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 가운데 많은 것은 임박한 말세와는 아무 상관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혼에 관한 가르침,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근거한 가르침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으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앞으로 말세와 아무 상관없는 말씀입니다. 또한 수많은 말씀은 하나님의 불변하는 성품에 근거한 말씀이었습니다.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과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들이 되라. 내가 너희를 용서해 준 것 같이 너희도 너희 형제들을 용서하라. 말세와 아무 상관없는 말씀입니다. 또한 많은 말씀은 구약의 계명에 근거한 말씀입니다. 너희가 인간의 유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도다. 장로들의 전통은 중시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은 경시 여기는도다. 말세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물론 자유주의 신학자들의 해석도 문제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 존재와 행위는 늘 따로 놀지 않고 같이 갔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25장 말씀대로 주님이 마지막 심판에서 양과 염소를 구분하시는 기준은 사람의 마음 자세에 있지 않고 행위에 있다고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마음을 보고 심판하시지를 않습니다. 좋은 나무라도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나니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한마디로 주님은 내적인 태도와 외적인 행위 모두를 보시고 심판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둘 중에 어느 하나만을 주장하는 자들 낭패를 당한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가? 어떠한 태도가 성경적인 태도인가? 우리 먼저 기억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가르치신 윤리는 하나님이 구약에서 주신 윤리와 연속성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시요, 이삭의 하나님이시요, 야곱의 하나님이시요, 구약의 모든 선지자의 하나님이시요, 신약의 모든 하나님의 백성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의 모든 윤리에 관한 가르침은 또한 하나님 자신의 도덕적 성품으로부터 기인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구약과 신약의 윤리 사이에는 어떠한 갭도 없습니다. 시종 일관한 일체를 이룹니다. 그렇다면 구약과 신약의 윤리가 100% 똑같은가? 물론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신약의 윤리를 말씀하실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구약과 신약의 윤리가 연속선상에 있다는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가? 구와 신의 의미 차이가 무엇인가? 그것은 신약의 윤리가 구약의 윤리보다 또 새로운 윤리라 하는 말씀입니다. 달리 표현하면 신약의 윤리는 구약의 윤리를 폐하는 윤리가 아니라 완성하는 윤리다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5장 17절 18절에서 주님께서 하신 말씀 그동안 여러 차례 보았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로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말씀합니다. 구약의 윤리와 신약의 윤리 연속선상에 있습니다. 그러나 똑같지는 않습니다. 구약의 윤리는 갈라디아서 4장 말씀대로 하나님의 종들에게 주신 윤리입니다. 신약 윤리는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고백하는 하나님의 아들들에게 주신 윤리입니다. 우리 이 말씀이 이해되지 않는 분이 없어야 합니다. 아니 구약에서 하신 말씀 왜 신약에서 다른 말씀을 더 하시는가? 그런 어리석은 질문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물론 주권에 따라서지만은 그러나 우리 인간의 연약함 부족함을 아시고 한 군데에서 하나님에 대한 모든 진리를 한꺼번에 계시하시지를 않았습니다. 창세기 1장서부터 계속 지나가면서 자신이 어떤 분인지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 점진적으로 계시하셨습니다. 창세기서부터 계시록에 이르기까지 점진적으로 계시하셨습니다. 따라서 하나님 말씀 전체를 보아야 하나님을 온전히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나중에 오셔서 완성케 하신 그 율법, 그 근거가 다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구약의 윤리를 어떻게 온전케 하셨는가, 완전케 하셨는가? 첫째, 예수님은 구약의 많은 명령들을 그 모든 명령 뒤에 숨어있는 하나님의 뜻으로 단순 명료하게 정리해 주셨습니다. 구약의 613가지나 되는 그 수많은 계명과 율례 이런 것들을 정리해 주셨습니다. 그전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계명이 많아갖고 골치가 아팠습니다. 그러기에 이 계명 가운데 가장 큰 계명이 무엇이니까 하고 랍비들 사이에 늘 물었습니다. 주님께서 와서 정리를 해 주신 거예요. 구약의 수많은 계명 뒤에 숨어있는 윤리 도덕의 핵심 정수 진술을 단순 명료하게 가르쳐 주신 겁니다. 그것은 주 여호와 너의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하라. 첫 번째 계명. 두 번째 계명은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두 번째 계명입니다. 이것이 모세의 율법서와 그리고 선지서 이 모든 것의 강령이니라. 요약 종합이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수많은 계명 따로 알고 행하려고 하는 거 하고 그 전체를 요약하는 하나님의 확실한 원칙, 골격 이것을 분명히 알고 나머지 계명들 살을 붙이는 계명으로 보는 거하고는 완전 천지차의 삶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교통정리를 해 주셨습니다. 그 많은 계명들 외울 필요가 없이 왜 두 계명으로부터 자연스럽게 나오는지 그것을 보여주셨습니다. 대단히 중요한 원칙입니다. 두 번째는 외적인 율법 순종에는 내적인 동기가 수반되어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계명의 외적인 순종과 성취는 상응하는 내적 태도와 동반되어야 한다. 따라서 마음속에 동기의 순수성이 없는 옳은 행위는 회칠한 무덤과 같다 하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크게 오해하고 있었던 부분을 잘 지적해 주셨습니다. 셋째, 가장 중요하게는 성령을 보내주셔서 율법을 내적 외적으로 지킬 수 있는 근원적인 능력이 있게 하셨습니다. 그전에는 근원적으로 지킬 능력이 없었는데 이제는 예수님께서 그 능력을 주신 겁니다. 그리고 넷째는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하심으로써 옛날에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갔던 사람들이 아니라 이제는 아버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직접 체험하고 아버지를 100% 신뢰하는 백성으로 살게 하셨습니다. 그러기에 주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사는 삶을 가능하게 하셨습니다.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하는 제자들의 질문에 대한 주님의 대답이 무엇이었습니까?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느니라. 인간의 결단과 노력과 투지로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이 성령을 보내주시면 가능하느니라. 실제로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자 지금까지 불가능했던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사도행전 2장과 4장에 기록되어 있듯이 믿는 사람들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제 재물을 조금이라도 제 것이라고 하는 자가 하나도 없고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었기에 그중 핍절한 사람이 없었다고 합니다. 오늘 예배를 시작하면서 읽은 기원문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 다시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천국이라는 보화를 발견한 사람은 기뻐서 즉시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보화가 묻혀있는 밭을 산다고 합니다. 천국이라는 극히 값진 진주를 발견한 사람은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 그 진주를 산다고 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랬습니다. 삭개오가 그랬습니다. 어제와 그제 각 구역 성경 공부에서 본 향유옥합을 깬 여인이 그랬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 부자 청년 관원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왜? 예수님에게서 천국이라는 보화를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모든 것과 바꿀 극히 귀한 진주를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보다 근원적으로는 하나님의 많은 계명을 알고 있는지는 모르지만 그 중에 많은 계명을 실제로 지켰는지는 모르지만 아직 하나님의 영, 성령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 결과 영의 눈이 뜨이지 않아서 진리를 보지 못하고 딱딱한 마음이 부드러워지지 않아서 보는 진리도 받아들이지 못하고 목이 아직 곧아서 받아들인 진리대로 순종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말씀의 진리 내가 보지 못하고 마음속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손과 발로 행할 수 없다고 엉뚱한 결론을 내리지 말아야 됩니다. 주님 말씀을 이분법으로 적용하지 말아야 됩니다. 주님 말씀을 특정 시기에 주신 임시 긴급 윤리의 말씀으로 보지 말아야 됩니다. 주님 말씀을 예수 믿게 하기 위한 도구로만 보지 말아야 됩니다. 주님 말씀을 내적인 원칙으로만 해석하지 말아야 됩니다. 주님의 모든 말씀을 문자 그대로 무식하게 해석하지도 말아야 됩니다. 주님께서 지상에 오심으로써 하나님 나라가 이 세상에 임했습니다. 그것이 복음서에서 가장 큰 복음입니다. 예수님이 오심으로써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했다. 이게 제일 큰 복음입니다. 주님께서는 자신이 오심으로써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했다고 말씀하신 후에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 백성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거기에 대해서 많은 말씀들을 하셨습니다. 주님의 가르치심은 그 천국 시민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관한 말씀입니다. 산상수훈에 있는 말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하는 말씀 심령이 가난해야 천국에 들어간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왜? 심령이 가난한 것은 우리가 결단한다고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은혜로 가난한 심령을 주셔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산상수훈을 포함해서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해야 된다 하는 그 모든 말씀들 천국에 들어가기 위한 조건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기 위한 조건이 아닙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하나님은 무리한 것을 요구하시는 분입니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사람들은 이렇게 산다 하는 말씀입니다. 너희 자신을 점검해 보라 하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셨습니까? 그렇다면은 주님께서 하신 말씀, 그 말씀이 아름다운 말씀으로 들리고 나에게 복된 말씀으로 들리고 그 말씀 순종하고 싶은 마음이 계십니까? 아니면은 여전히 이 말씀은 왜 이렇게 어려운가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이 오심으로 임한 지상천국, 물론 온전한 천국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온전치 않기 때문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보내주신 성령이 온전치 않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당분간이지만은 세상의 임금을 사단으로 허락하셨기 때문입니다. 세상에는 악이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구원 받았어도 우리의 죄된 본성과 악한 습성 때문에 우리가 죄를 많이 짓습니다. 서로를 억울하게 하고 삽니다. 아무리 성령 충만해서 살아도 우리가 지상에서 이루는 하나님 나라는 온전치 못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세상의 삶과는 100% 다른 삶이기에 그 삶을 추구하고 삽니다. 오늘 예배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부른 노래, 내 영혼이 은총 입어 하는 노래 가사를 한번 묵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도다. 내가 죄 사함을 받고 주님과 동행하기에 어디에서든지 나는 그것이 하나님 나라 천국의 삶이다 하는 고백입니다. 높은 산이 거친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바로 그런 사람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내가 궁궐에 살건 초막에 살건 지금 높은 산에 살건 거친 들에 살건 우리는 천국 시민으로서 놀라운 삶을 누리고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우리 누리고 있습니다. 물론 부분적으로 불완전하지만 누리고 있습니다. 앞으로 세상의 종말이 오고 주님 나라에 가면은 그때는 영원히 온전한 하나님 나라를 누릴 겁니다. 그러기에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이 찬송의 2절을 보면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멀리 보이는 하늘나라 날로 날로 가까워지도다. 지상에서 불완전하지만 그 하나님 나라를 잘 이뤄갈 때 나중에 영원한 천국에 이뤄가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산다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는 그렇기 위해서는 세상 사람들이 감당하지 못하는 하나님 말씀, 그 말씀 순종하는 모습이 있어야 됩니다. 부자 청년 관원, 예수님께서 사랑으로 제의하신 구원의 제의를 부담으로 느꼈습니다. 부담으로 느꼈습니다. 그러나 창기와 세리와 죄인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느꼈습니다. 그러기에 기쁘게 결단했습니다. 삭개오가 그랬습니다. 향유옥합을 깬 여인이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소위 어려운 말씀들 여러분에게 부담으로 다가오십니까? 아니면은 여러분에게 은혜의 기회로 다가오십니까? 우리 모두 성령 강림을 구하고 성령 충만을 구할 때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시고 성령을 받은 성도들에게 성령 충만을 허락하심으로써 이제는 우리가 성령의 강권하심에 기쁨과 즐거움으로 순종하고 그럼으로써 우리 모두 향유옥합을 깨고 또 자신의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드리겠다고 한 삭개오와 같은 그러한 삶, 세상 사람들이 감당할 수 없는 삶, 지상 낙원의 삶, 이러한 삶 이루고 누리고 모두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